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성령님을 좇아서 살아 그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 말씀대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좇아서 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화목하고 하나됨이 이렇게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각기 그 살던 배경, 세상에서 젖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날로 다 없어지고 그것이 다 지워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옛것 우리의 그 세상적인 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가졌던 것을 그때부터 죄로 밝히시고 그때부터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갈라내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모두 그 산만큼 또그 사람이 가진 의나 어떠한 공적이나 또 재물이나 지식이나 그거를 많이 가졌을수록 어떡하겠어요? 그거 버려야 될 양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님만이 운행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의 그 인생됨이 그 안에서 막 판을 칩니다. 그것을 또 사탄이 부채질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일으키지요.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은 육이 아직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애는 애짓밖에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에게 많이 지배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좇는 일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을 때는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나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을 때는 섬기는데 교회 오고 싶을 땐 교회 오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을 땐 사랑하고 헌금하고 싶을 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싶을 땐 봉사하는데 수틀리면은 그냥 내가 집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애 같다라고 미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숙한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 애들끼리만 너무 어떻겠어요? 뭐 난리지요. 뭐 어지르기만 하지 치울 줄 모르고 정리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싸웠다 좋았다 정말 자기들의 필요는 다 거기에서 하지만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지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질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볼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세운 직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고 예언자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고 거기에 목사도 교사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경우는요, 그냥 그 아이들, 미숙하고 병들고 또 노인이고 고집 세고 그리고 또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성품의 여러 가지 사람이 그냥 같이 사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질서 있게 그 같이 공동체로서 살수 있도록 그 교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어떠한 훈계나 그러한 그 가르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질서 있게 생활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면 애들도 혼돈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 엄마 아빠 말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또 애들을 그냥 어에서만 키우고 애들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이거는 애들을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다 쫓아가 주니까 애가 절제력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그 공동체로서 잘 서로 양보하고 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한 삶, 가치관,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낳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솔로몬이 삼촌의 그 자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자로서 유명합니다. 가진 거 많았지요. 왕이었고, 뭐, 재물과 그 권세와 모든 거를 다 가졌는데.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아니, 문제는 솔로몬 자신이 못 살았지요. 솔로몬 자신이 그 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 이방 종교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러한 것처럼 부모의 그러한 그 결과가 자기 하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그 다음에 자녀들, 카인과 아벨의 그 살인극을 우리가 압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무슨 아벨이 카인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카인의 재물과 카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과 그 제사와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그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에게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기를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에서 하나님이 안 되라고 얘기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못했습니다를 안 합니다. 그걸 누가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했잖아요. 근데 카인도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한테도 속이려고 하지요. 그러한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인생에게 들어온 것, 그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인생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일어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참 비참한 거죠. 그거를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성령님만 운행하시면 되는 게 교회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흠도 점도 없는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성령님밖에 운행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머리세요. 그러나 이 지역 교회들, 때 묻은 사람들, 세상에서 물들었고 세상에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육을 갖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모인 그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에는 어떡하겠어요? 세상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 세상적인 거, 그 이웃의 이방 것들을 많이 물들어서 아까 그 솔로몬 얘기 됐지만 솔로몬이 부인이 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울 판에 부인을 가졌다는 거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그의 그 생애, 가진들, 그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가진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사실 뭐가 더 나았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한, 즉, 그렇게 바른 말을, 정말 지혜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가 받은 지혜는 꼭 탕자 같아요. 받기는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쓰기는 자기가 써버린 것 같은.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광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뭐예요?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죄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그 가정 안에서, 아니, 그 나라 안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다 통일시켜놓은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솔로몬대를 지나서는 나눠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버려요. 그러한 그 지도자 하나, 집안에서는 부모 하나, 나라에서는 왕 하나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거기에 소위 지금 리더라고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목회 서신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자기 아들 같은 그들에게 그 교회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 외에 아무도 리더가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요, 모두가 지체요. 거기에는 진짜 넘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공동체,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런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지역 교회들은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세상 것도 들어와요. 사탄도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한 속에서 지금 거기에 그 리더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자질, 그리고 또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대에 둔 이유는 거기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들끼리만 놔두면은 아주 재밌고 잘 노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났을 땐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배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무질서해질 때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또 해결해 줄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그러한 그 섬김의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그 어린 사람들이 자유롭고 또그 편안하게 잘 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모두가 잘그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도나 디모데는 사실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라 볼수 없지요. 특히 디모데에게 대해서는 네가 연소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목사님하고요, 나이든 장로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장로님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합니다. 그러나 스톨리모는 뭐예요? 자기 자식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미숙함 때문에 어떤 때는 호통을 치시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나이가 위니까 높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니까 높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서로 여기고 서로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고 우리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이 든 사람이 높아요. 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몫이요. 또 그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또그더 어린 사람들을 그 본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각기 할 일이거든요. 사람이 성숙함을 어떻게 볼수 있나? 그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삶에서 그의 가정생활 안에서의 열매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그 지도자들이 장로님을 세운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정말 그 어른들한테 야단 맞기 좋은 그러한 입장이지요. 그리고 사실 참, 마음으로부터라도 어려운 입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주냐? 우리 6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그의 그 어떤 성숙된 자질을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가 있다든지 그의 어떠한 그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그것은 이 시대 때도요. 사실 일부 일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쭉그 지켜지기가 어렵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성경에선 간음이라 그러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람핀다. 다른 사람 좋아한다.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지금 점점 부끄럽지도 않고 이제 그것이 그뭐 연예인 쫓아다니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뭘 봐도 불륜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간음도 참그 뭐라 그럴까 진짜 사랑처럼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돼 있죠. 그런데 그 타락된 게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무슨 이혼한 분이든지 또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정죄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다 씻김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새 피조물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열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앞에 더 천국에 더 가깝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 속에 지도자를 세울 때는 역시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픈 과거를 갖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는 또 그대로 그것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설 때에는 결국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도 정말 배려하신다 그럴까? 인생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책망할 거 없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요, 그들이 무슨 학식이 있었다든지 돈이 있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실히 일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결코 이렇게 세상께가 많아서 타락된 자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간사하지 않은 사람, 세상께가 많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뽑으시는, 그것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뽑으신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이렇게 감안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구원받는 얘기하고 지금 이 지도자로 세움받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탕하다 그러고 비방하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이 자녀들이 방탕하지 않고 그러고 또 불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그잘 키운 아버지, 그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자식들이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비웃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은 집에서는 권위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권위가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싫어하고 아이들은 비웃습니다. 아빠는 말한 대로 집에서 엄마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며 우리를 섬기며 그거 하나도 안 하는데, 아빠는 단에서 그냥 뭐랄까 좋은 말만 한다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로 그 아빠를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따르다가, 그냥 따르는 거라 따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그 아빠에 대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정말 좋아져요. 예수님을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분을 우리가 점점 더 높여지고, 점점 더 사랑해지고, 점점 더 그분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는 좋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한 아빠냐, 그러한 엄마냐, 알수록 더욱더 아이들이 커갈수록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엄마야, 말씀대로 사는 아빠야라고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보게 될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제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 육의 소욕대로 하고 싶어서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은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녀. 부모가 아무라면은 완벽하겠어요. 자식들이나 그 가정 안에서는 가장 흠을 볼수 있고요, 가장 약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그 리더, 한 가정의 리더로서 잘 하고 있어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또잘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하고요.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세상적인 어떠한 그 잣대로 봐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 리더예요. 우리 이흠 없다는 말 속에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저기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맨날 지켜요.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을 하죠. 그의 어떠한 삶 속에서는 책망할 걸못 찾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방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그러한 인격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왕이 엉망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나도 사람이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인 거 압니다. 뭐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는 그 실수와 잘못이 그냥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가지지 않아요. 그 결과 성도들에게 그 어린 자녀들에게 다그 끼치는 영향이라는 건 너무나 막대해요. 부모가 이혼을 하면 둘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그 얼마나 큰 상처를 줘요. 그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문제는 교회 전체에 그 속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뽑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까다롭다 그럴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거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남자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말안 들으면 속상한 아버지.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안 하면은 그 자기의 타임, 자기의 그 어떤 그 속도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아버지. 그러면은 손이 올라가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속상해도 술 먹고 좋아도 술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트레스 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또 즐기는 그러한 그 아버지. 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흔히 볼수 있는 아버지예요. 밖에서 사회에서는 별로 흔히 못 보지만 집안의 자식들이 볼 때는 참 흔히 볼수 있는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인생의 어떤 수준으로는 회사에는 회사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지요. 그런데 교회에도 지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 쫓아서 하면 돼. 성령님만이 한그 권세시니까 다 성령님 쫓아서 하면 돼.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서 할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모두가 다 똑같이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할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에게 다 맡기기만 하면 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실 때에 만약 망대를 짓는 데에 그것을 짓는 그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고요.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경영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막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방법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그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활할 때에 하려는 대로 하는 게 있지요. 있으라는 곳 대로 있지요.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을 너무나 딱히 하는 그러한 그 장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뭐라 그럴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모세의 부인하고 아들들을 데리고서 광야에 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와서 보니까 모세가 혼자 너무 애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각각 자기들이 그 거기에서 해결할 일을 거기서 해결하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정안 되는 것만 모세한테 갖고 오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요. 거기에서 무리 중에서 제덕이 그 겸손한 자를 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무나 뽑지 않아요. 그땐 제비뽑기 하지 않아요. 그때는 거기에서 정말 그 제덕이 겸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했죠.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뭐 배급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뭐 뽑기 하지 않고 그때도 사람들을 그 뽑는데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요. 그리고 그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아요. 다른 사람이 비웃지 말아야 되잖아요. 난저 사람 말은 듣기도 싫어. 저런 사람은 도대체 내가 존경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은 아까 그 아버지 자식도 안 쫓아가는데, 아내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그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사람. 정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라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집에서 보면 이런 아버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밖에서는 꾹꾹 회사에서는 참다가 교회에서는 참다가 집에서는 고집부리고 그 뭐랄까 성질이 급하고 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분. 물론 리더입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는 섬기는 리더요. 가정의 리더도 섬기는 리더예요. 그런데 집에서 자기가 그냥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면은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요. 식구들도 싫어하는 사람을 교회에다 세워보세요. 그 성질 어디 가요? 결국은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람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자세하게 조건을 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따르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항상 비상식적이 아니세요. 어느 면에서 가장 상식적인 분이에요. 그 상식적인 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정말 보통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이 볼때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사랑 있는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참 인내한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한 그 말을 사람들한테서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셨어요. 물론 흠 잡힐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칭찬받느냐? 교회가 말 많고 싸움 많고 뭐 이러니 저러니 참말 지금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사실 칭찬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린 또 지금 지역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엉터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거는 조금 손님 대접하고는 다릅니다. 손님은 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초청한 사람이에요. 내가 와주었으면 해가지고 초청하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손님은 되게 어떤 손님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아니면 내가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우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찾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 들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섬기면서 15년 동안에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시지 않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을 허락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가 초청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시니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하시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실 것이 있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섬기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가 누락버려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누락버려요. 그 사람의 자고 깨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어떠한 사고방식,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오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다 맞추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그네라는 건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그네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님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그네를 우리 집에서 재워. 훔쳐가면 어떻게? 뭐를 해치면 어떻게? 그러면 못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라. 우리 나그네를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얘기합니다. 우리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됨, 영혼,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나를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못해요. 경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내 중심으로 내 방, 내 집에 내 손님으로 드리려고 하면 나그네 대접되지 않습니다. 선을 좋아한다. 선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선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싫어 억지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삶이 있고 그래요. 근데 기뻐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좋아요. 근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주님은 나한테 맨날 싫은 것만 시키는 뭔가 나쁜 주인 같고 나쁜 하나님 같고 나쁜 주님 같아요. 우리는 어느 쪽인지. 하나님은 내거 뺏으시고 나를 못 살게 구시고 나에게 싫은 일만 시키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그래서 내가 참그 매일 복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하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우리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안 하면 야단 맞을까봐,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러한 의식에서 하면은 정말 결과가 다릅니다. 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까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안 하고, 내 때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고집이 세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도 고집이 세요. 사람 앞에 뭐가 분내는 건 하나님 앞에도 자꾸 분을 내요. 사람 구타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한테도 삿대질하고, 하나님도 정말 그 뭔가 때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성격은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모든 것 근신과 절제와 또 의와 거룩이 인생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그새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 내 분, 내가 그내 것으로 하고요. 정말 내 방식대로, 내 때로, 내 생각으로 그 하는 그거 버리지 않아서지 절대로 성령님이 안 계셔서, 성령님이 약하셔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감독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각성 안에서 가장 높은 리더로서 세움받지만, 거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 없는 거. 다시 말하면은 내 것으로 하나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돈도, 거기 있는 모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양이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직장, 거기 있는 하여튼 정말 무엇 하나라도, 시간, 모든 것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거기에 일꾼으로, 거기에 종으로서 사는,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만큼은 대접받아도 되고, 이만큼은 내가 가져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거는 우리의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사람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받는다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월급이라고 하면서 저를 줬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성도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을 교회에서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떠한 그 요구라고 그럴까, 그 간섭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눈총에 제가 너무 당황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는데 가스값을 얼마 쓰나? 가스값이 많이 들었다. 가솔린값이 많이 들었다인데, 가솔린값이 많이 들었다가 사실은 저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교회차를 같이 탐으로써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이제 그 교회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 모두의 이제 가스값을 하는데, 제가 신방 전도사였기 때문에 많이 다녀야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 뭔가 결백증에 가깝게 저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지 교회 일에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그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픔이었습니다. 헌금은 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여서,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월급 줘서 사람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월급쟁이고, 그건 회사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파송돼서 회사에 나간 그러한 그 선교사도 있나 하면, 교회에 있는 월급쟁이, 말하자면은 그냥 회사 직원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고 사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도들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어요? 리더의, 거기에 가장 먼저 세운 자의 그 삶이 깨끗해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종이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도, 정말 우표 한 장을 쓰는 데도 있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다 써서 살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들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말 공과사를 깨끗이 누가 봐도 책망할 거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면은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능력이 많아도 교회에 맨날 시끄러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근신하고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둘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접하는 식사를 하셨고요.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 어떠한 일의 대가로 받은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일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는 사실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셔야 되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종을 안 먹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는 우리를 다 먹이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그 교역자들이라 그럴까, 볼때 너무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냐면 그들이 비굴해지지 않고 그들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일생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돈 벌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길에 가서 깡통 놓고 앉았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은 삶을 해결하려면 제 체력 갖고, 제가 외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제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독립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또 제가 하는 모든 삶이 그렇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제가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내 삶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을 그분이 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리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뭐랄까, 공치사 할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람하고는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줘야 된다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진 게 있어서 줄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다 내주기 원하는 것뿐이지요. 그래도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에게 맨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한테 간구할 뿐입니다. 제가 가진 거는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지. 사실 실제로는 줄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분에게 간구한 것이 정말 내가 직접 주는 거에 비할 바 없는 결과를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제가 항상 봅니다.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삶으로써 모든 참소하는 자의 입을 막고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해라. 바르게 가르쳐라.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산다는 그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죄안 질 수 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건진받은 신체거든요. 천국 가서 죄안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슬프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수고하고 너무나 짐을 많이 지고 허덕거리면서 그러고 살지만, 먼지가 묻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우리 안에서는 끝없는 자기 소욕이 자기를 그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뒤흔들어 대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그보다 강하시죠. 죄보다 보혈의 능력이 큰 거고요. 성령의 능력이 크죠. 부활의 능력이 크지요. 공중 권세보다 성령님 한 분의 능력이 크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왕의 왕, 주의 주. 정말 천지 창조의 그 창조 주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왜 비굴하고, 왜 우리가 비참하고, 왜 우리가 약하고, 왜 우리가 정말 거지가 돼야 되며,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며, 왜 사람들의 얼굴과 그 입에서의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당해야 되며, 아니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부음받아서 지금 파송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사랑하도록, 계속 섬기도록, 계속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이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파송받은 자인데,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용광로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거기 주님 같이 계시지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샘물 날 것이요. 물이라 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가 푸른 초장, 쉴 만한 시냇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하지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지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분의 뜻만 행하기 원하고 그분의 그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이라는 거는 땅바닥을 헤맵니다. 내 뜻대로라는 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뜻대로라는 거는 내 영광, 내 유익, 다 나나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나는 누구도 안 찔렀어요. 나는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안한것 같지만, 내가 이기적인 것을 통해서 벌써 그렇게 다된 건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찌르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 그 헉헉거리는 것이 사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간절해요. 왜? 제가 아프고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너무 힘이 든다는 게 정말 너무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안 하고, 우리를 슬프게 안 하고,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딸아, 언제든지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든지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노라,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언제든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를 갖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며 그러한 삶을 살때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성령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는 일은 말하고 생각하고 삶이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는 정신병 같은 일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면 우리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고,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고,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는 이가 성령의 열매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오, 내 생명이시오,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이시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진 자를 교회에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도, 어떠한 회사에도, 나라에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그 지도자를 뽑는 일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로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비춤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낮추어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세워진 가정 안에서, 조그마한 그 관계 안에서도 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